기도하고 같이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참또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공부하기 원해서 이렇게 일찍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늘볼 때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또한 주님 앞에서 참 어리석은 자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늘 가르쳐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 또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부분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번에 계속 드리던 프린트물을 오늘 경륜에 관련된 부분만 따로 떼서 한장 이렇게 뒤에 다시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경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무죄의 경륜, 또 양심의 경륜, 그다음에 인간 정부의 경륜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약속의 경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우리 이창환 형제님하고 질문을 하셔갖고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간단하게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니므롯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니므롯이 원래 이제 구스라는 이제 아버지가 구스죠. 예. 그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함과 셈, 야베. 그래서 이제 그 함의 자손이 이제 아들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의 이제 자손이 이제 또 구스고 구스의 아들이 이제 니므롯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 그 니므롯이 그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됐다라고 이제 창세기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니므롯이 이제 많은 그 문헌과 이런 그 연구 자료에 의하면 니므롯이 도시를 세우고 또 이제 정부를 세우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많은 이제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니므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니므롯이 갑자기 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자기 죽는데 이제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이 죽고 나서 이 니므롯이 죽고 나서 세미라미스가 좀 비천한 여자가 이제 니므롯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자기가 그 니므롯 때문에 얻었던 그 번영들,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던 그 영광들 이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니므롯이 죽고 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이를 이제 잉태하고 나서 그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니므롯에 환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니므롯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세미라미우스의 남편이 니므롯인데 또 아이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아이를 이제 태양신으로서 이렇게 신성화하면서 아이가 태양신이 되면 아이의 엄마는 어떻게 될까요? 예. 원래는 아이를 신성화하려고 했는데 아이를 신성화하다 보니까 엄마가 더 높여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세미라미스가 이제 하늘의 여왕으로 이렇게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니므롯이 죽고 나서 그 니므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아들이 원래는 이제 아들이 담무스라고 보통 하는데 담무스가 아니라 그 니므롯 자체가 이제 담무스고 니므롯이 갑자기 죽은 것을 이제 이 슬퍼하는 내용, 그 담무스에 대한 내용이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담무스에 대해서 여인들이 슬퍼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담무스가 바로 이제 니므롯인 것이죠. 이게 이제 담무스가 니므롯이라는 것에 대한 그 연결고리를 그 투 바빌론,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연결고리들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은, 예,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뭐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또 우리, 예, 목사님이나 뭐 다른 분들이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예, 그 정도만 이제 간단히 설명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무죄의 경륜과 양심의 경륜, 인간 정비의 경륜까지를 했고, 이제 약속의 경륜에 대한 그 내용을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의 경륜, 이것은, 이제 창세기 12장,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 바벨론, 바벨탑 사건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잖아요.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그 율법이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어지잖아요. 예. 이제 그때까지의 이제 경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경륜 또는 족장 시대의 경륜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은 민족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신정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과 함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이제 시기를 이제 하나의 경륜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륜이다, 족장시대의 경륜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제 여기 이제 아브람이죠. 이제 원래 아브람이었다가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죠. 예, 뭐 이런 내용은 이제 나중에 뭐 자세히 살펴보시게 될 거고요. 아브람을 이제 부르시는 거죠. 아브람을 부르셔서 이 내 고향과 내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람이 원래 있었던 땅이 있고 또 아브람이 이제 가야 될 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있었던 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죠. 갈대아 우르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을 때 선택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을 이제 그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이것은 어떤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인 것이죠.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을 보면 이것이 참 은혜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이것은 조건 없는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참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그냥 복 줄게 그러니까 뭘 하고 안 하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 택했고 복 줄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언약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예. 무조건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 이스라엘만 있는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는 온 인류를 동일하게 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무죄의 경륜과 어떤 그 양심의 경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인간들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홍수 이후에 인간들은 인간 정부를 세우고 온갖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된 것,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안에 소망이 없음을 보시고 이제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전까지는 이제 온 인류를 동일하게 대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한 민족을 이제 택하셔서 하나님 믿는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이제 민족을 하나 택하셨는데 그 민족의 시초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 지금 그 약속의 경륜, 아브라함의 경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그러면 하나님을 그래도 우리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낫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한 번 정도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뭐 이름을 부르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벨탑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에 그 모든 사람들 거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러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실질적으로는 아주 뭐 하나님 잘 알거나 잘 믿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성경에 보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데라라는 사람이에요. 데라. 이 데라가 그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부르신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안 갔다면 이 사람 여지도 역시 데라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곳에 지내면서 우상 숭배자가 되었을 것이에요. 예, 우리가 그 창세기 이제 거기 제가 적어놨으니까 창세기 11장과 15장, 신명기 26장,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 특히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24장 2절 여호수아서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서 이 데라라는 사람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바로 이제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도 보니까 신명기 26장 5절에도 너는 또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말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그러니까 시리아가 어디냐면 아까 말한 거기에요. 메소포타미아 있는 그 지역 있는 거예요. 그쪽이 다 시리아. 그래서 그 시리아 사람이죠. 그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에 내려가 거기 머무르며 거기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이들 또한 그냥 우상 숭배에서 아마 지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니까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니까 이 히브리인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인에 대해서 처음 등장하는 내용인데 한 사람이 도피하여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구하니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도피하여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할 때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뜻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이 건너온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아브라함은 시리아에서 이제 건너온 사람인 것이에요. 가나안으로. 원래 처음부터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특별함은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 언약에 대해서 읽어드리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하면 복 줄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너를 택했고 그냥 너에게 복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야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하심 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택하셔서 특별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제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만 하나님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하시냐? 이스라엘만 그렇게 이렇게 편애하시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만 특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특별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다만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대표 민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대표 민족으로 그냥 삼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이시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하게 이제 이 은혜로 선택한 이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러한 민족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하신 이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이 되는지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특별히 그냥 선택하신 것인데 이것이 이스라엘만 편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다른 민족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만약에 한국,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고 해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냥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고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낳은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만 아브라함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을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신정통치, 신정국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기나. 그러니까 대표민족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한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신 것이지, 만약에 대한민국을 선택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우상숭배 안 했겠습니까? 율법 잘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라킨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라킨이라는 목사님은 첫 번째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세우신 목적은, 이제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이제 한 민족을 세우신 목적,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아브라함 시대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 자연 숭배, 다신교 이런 것들이 만연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제 민족을 형성하게 만드시면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가르치고 이러한 민족을 이제 선택, 이제 그 이 유태인을 선택하셔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전 세계 어딜 가도 대개가 종교가 뭐 예를 들면은 뭐 하나만 있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게 이상한데, 하나님만 믿는 유일신, 유일신으로 하나님만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만 봐도 뭐 옛날에 그 우리나라 그 역사를 보면 왕 바뀔 때마다 불교였다가 뭐 유교였다가 뭐 뭐였다가 그러면서 또 무슨 신도 많이 섬기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도, 어느 나라를 가도 하나님만, 그러니까 한 분, 굳이 하나님 아니어도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민족은 이 세상에 어딜 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태인만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2000년 역사 안에 이러한 민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특별하게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역사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 증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대라고 할 때,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얘기했나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유태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예. 왜냐면 유태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후에 하나님만 가르쳤고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유일한 단일 민족. 예.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항상 자기 나라를 지키는, 민족성을 지키는 나라잖아요. 이런 민족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유태인을 선택한 목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신 이유는 유태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전하도록 세워진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유태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유태인들이, 이 특히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거 보면 성경을 한 장을 쓰기 위해서 목욕제기 하고, 목욕제기까지 하고 성경 기록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정성을 들여서 성경을 이렇게 보존한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져서 보존되어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태인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선택돼도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셨겠죠. 세 번째로 유태인은 이 세상을 구해낼 구주를 보내기 위해서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유태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였고 그것을 성취시킨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공부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성경을 쭉 우리가 공부해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는 것이 이게 예언의 성취에 정확한 그런 그 성취를 이렇게 보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예수님이 무슨 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시거나 이러면 그 맞출 수가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고 물론 이제 그러한 예언이 있었고 이렇게 오게 될 거다라고 하면 그렇게 맞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유태인을 통해서 계획하셨고 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도덕적인 타락에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유대 민족을 세우셨다. 그래서 당시에 그 지역에 그 가나안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많은 우상 숭배가 있는 그 지역에서 이 유태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정말 도덕적으로 타락한 특히 가나안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동성연애가 있었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인 것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경륜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경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시대를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장로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택해서 그냥 다 정해놓은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예정론이죠. 성경은 예정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복주겠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이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때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은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있다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있잖아요. 거저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요. 너희가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냥 선물을 예배소서 2장 8절 9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줄게. 그냥 받아. 근데 이러한 무조건적인 은혜에 있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사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에 너의 친척이 있어. 가면은 너의 뭐 거처가 있을 것이고 네가 거기서 모든 것을 있을 수 있도록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너가 그냥 너의 친족과 부모를 다 떠나서 그냥 나와. 그러니까 히브리 건너온 사람이잖아요. 예.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경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고, 우리들 또한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또 이 율법의 경륜은 이거 하면 또 30분 가니까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 또한 정말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민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